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이르면 그 전과는 시야가 좀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세계 전체의 문제를 화제로 삼고 있었다면 11장 27절부터는 데라라는 사람 집안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의 이 부분을 이제 읽을 때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쫓아가곤 합니다. 게다가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니까 그의 삶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신앙 여정을 이제 가늠해보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읽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를 읽어가는데 그렇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식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같은 흐름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11장까지 나온 앞선 일들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오늘 읽은 1절부터의 이 그 내용은 마치 비유하자면 답안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풀어가는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그분의 의도를 이루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의도를 망가뜨려버렸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은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던 11장 앞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지은 일이 기록되어 있죠. 9장 1절에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즘은 자식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식도 안 낳는 시절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좁은 데 갇혀있지 말고 멀리 멀리 삶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11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성읍을 세우죠. 울타리를 쳐서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 안에는 하늘에 닿도록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명성도 떨치고 또 생존도 도모할 수 있겠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스르고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죠.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어그러뜨려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급브레이크를 밟듯이 그렇게 그들의 일을 멈추어 놓으신 일이 기록되었죠.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다르게 만드셔서 그들의 그와 같은 시도를 중지시키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때까지 흘러온 세상의 모습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자, 자, 그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원래의 의도, 보기에도 참 좋은 그 세상에서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원래의 계획, 그 일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언어를 달리해서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죠. 더 나빠지려는 것을 멈춰 놓긴 했지만 겨우 악화되는 상황을 막아놓은 채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등장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셔서 세상을 그냥 그런 상태로 놓아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그리고 더 어긋나게 되는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답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이렇게 다시 말해볼 수 있습니다. 대체 문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에 대한 해결책, 답안으로 제시하시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세상이 어떠하기에 그가 답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그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도 속에 펼쳐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좀 더 질문을 좁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주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무슨 답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하나님의 답이 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답이 과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보여주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답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더불어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좀 달리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내게 명성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는 옆에 누가 다가올 때에 긴장하지 말아라. 오히려 긴장해야 할 자들은 그 사람이다. 너한테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져 그들의 운명을 내가 결정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비슷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 불안에 떠는데 사실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옆에 오는 사람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자, 당시 문화를 따져보면 땅과 자식은 풀세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대를 넘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조금 유치하게 대입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어떤 재수생에게 내가 너 대학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한테 대학 등록금만 나오는 게 아니죠. 생활비도 나오고 그리고 유학 가서 다른 도시로 가면 집도 알아봐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대학에 못 갈 수준이 되면 학원도 알아봐 주시고 어느 학원 편성고사에도 붙지 못할 것 같아서 갈 학원이 없으면 개인교사라도 붙이실 분이시죠. 아니, 대학에 보내기로 했는데 대학이 없다면 대학이라도 세워서 너를 대학에 보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한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 복은 아브라함한테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 30절을 보시면 데라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특별히 이 집안 이야기 하나를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맥락을 생각해 보면 각별한 지적입니다. 저 뒤에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기 데라의 자식들 중에 아브라함 이제 본문 11장 27절에 보면 데라 자식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창세기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홀의 자식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은 아들만 여덟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굉장히 많아져서 너는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정말 대단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것도 비슷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 조상들을 따져보면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고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 조상들의 계보를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11장 22절에 수룩 또 23절에 나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뭐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중간이 생략이 된 족보라면 하여튼 그 할아버지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수룩이나 나홀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 옛 기록을 찾아보면 이들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지방 지명으로 남아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들 때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지방에 이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 시절에는 어디 살았느냐? 28절에 보면 데라의 아들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갈대아인의 우르는 어디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남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데라 집안은 다시 북쪽 도시 하란으로 이주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란도 내내 살 곳은 아니었고 이들의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인데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보면 어디 정착해서 오래 살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 2년마다 계속 계약을 새로 해서 집을 옮겨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정해놓은 땅이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평생 처음, 아니 그 집안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너를 통해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개인의 일로만 들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고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에게 생기는 일 정도로 이해하면 오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고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하나님 눈에 띄어서 이렇게 복도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이 복이 되게 하려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예전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은 아브라함은 좋겠네, 복 많이 받아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복이 될 것인데 이건 그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라는 존재가 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되는가?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웃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복을 받거나 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는 셈이죠. 자, 원대한 뜻을 품고 내가 법학전문대학원이든 의학전문대학원이든 이런 데 가려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있다면 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님은 어마어마한 존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는 학점으로 내 미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나에게 인사고과를 매기는 분들의 결정에 따라 연봉이 수백에서 수천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설설 기며 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주위 이웃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지금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잘못 보여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일,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보듯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는 것,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읽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펼쳐지는, 벌어지는 일이라고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의 이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불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 나서게 된다는 사실은 맥락을 염두에 두면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이웃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거슬러 파멸하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말로 떠올리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떠올리고 계신 것은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자기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너는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피부가 어제 같지 않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 같은 거는 떠올리지 못하십니까? 자, 오늘 수련회 갔다 온 청년 일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청년 일부 5학년, 6학년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수련회 갔다 오면 1, 2학년들 후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 때는 쌩쌩했는데,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를 쳐다보며 복 같은 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만큼 정도가 유지되면 좋겠다고 살고 있죠. 그래서 복은 입에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저 뒤떨어지지만 않고 다들 사는 것 정도로만 살면 좋겠다고, 늙어가긴 할 테지만 조금 늦게 늙어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우리를 쳐다보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합니다. 자, 운세를 보아도 어디 보면 운수대통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주로 소소한 것들을 조심해가며 살면 어제하고 비슷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상태나마 유지하라는 것이 우리가 듣는 조언들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파멸로 뛰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족속들아, 복을 받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에 이런 말을 듣는 일은 참 드뭅니다. 우리는 누구를 참 아낄 때에도 그 아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자, 사랑마저도 겨우 하는 일이 죽지 못하게 하는 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대단한 걸 줄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지켜줄게 정도죠. 대체 우리 인생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소박하게 큰 기대 안 하고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를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모두 복을 받아라. 제발 발 잘못 디뎌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 청년부 모임 가지실 때 조원들과 이 복받을 존재야 이러고 인사를 나누셔도 아주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답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 스타일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르시되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과거 완료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때는 11장부터 이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조금 더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신약성경 195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자기 나라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훑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것을 참조해 보면 그 창세기 12장 본문의 말씀은 하란이 아니라 우르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11장 31절에서 보듯 하란에 있을 때죠. 저 북쪽 지방 하란에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 데라 집안 사람들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원래는 가나안으로 갈 계획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온 것인데 다시 거기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경유지가 될 북쪽 하란에 머물러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것이 여기를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자, 그들에게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첫째고 누가 막내인지는 의견이 분분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로부터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족보와 함께 그들이 어떤 곳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 판도를 10장과 11장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 10장을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의 야벳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셈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야벳 후손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자손들의 이름은 족속 이름도 되고 또 지명도 되죠. 그곳에 살면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들 이름으로 지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럽과 소아시아로 퍼져나갔다고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지중해 동쪽 해안부터 시작해서 그 넓게 펼쳐져 있는 땅이죠.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이제 그곳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베 자손들은 거기서 어디로 퍼져갔냐 하면 북쪽 변방으로, 북쪽과 서쪽, 북서쪽 위로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에서 20절에 보면 함의 자손들 목록이 나오는데, 함의 자손들의 목록은 야베 자손들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명단을 쭉 읊다가 8절에서 12절에 보면 구스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함의 손자겠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언급이 됩니다. 자, 그는 용사라고 불린 첫 번째 인물이었다고 말하죠. 자, 얼마나 용사였냐 하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흐름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찌나 대단한 용사인지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힘을 뽐내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는 정말 영웅 같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다니죠. 10절에 보면 시날 땅 바벨이 나옵니다. 자, 이 시날 땅 바벨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생긴 그곳이죠. 그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본거지는 누가 성읍을 쌓는 걸로 시작되었느냐, 여기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죠. 자, 위치는 메소포타미아 남부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이 이야기 펼쳐지는 땅에 좀 남쪽에서 이제 벌어진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니느웨 등 여러 가지 여러 성읍을 건설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레센이라는 성읍을 지었는데 아예 큰 성읍이었다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죠. 자, 여기는 어디냐 하면 북쪽입니다. 북쪽. 자, 그러니까 그 지금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이후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의 터전이 되는 곳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니므롯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본거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구스의 다른 아들인 미스라임이 나옵니다. 자, 미스라임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 붓, 6절에 보면 붓은 이집트 오른쪽에 있는 그 리비아 지역이고, 또 구스 자신은 그 이집트 남쪽에 있는 수단 같은 곳에 본거지를 두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어떤 곳인가요? 이집트 문명이 펼쳐진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함의 자손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책에서 본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말하는 중에 그 두 문명이 이 지역에 있는데, 이 두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을 세운 당사자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서 두 문명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15절과 19절에 보면 함의 또 다른 아들 가나안 자손의 목록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면 이들의 판도는 이후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함의 계보를 따라가면 뭘 확인하게 되냐 하면, 함의 자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온 세계에 좌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가나안 자손들, 역시 함 자손인데 가나안 자손들이 촘촘히 그 가운데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보면 당시 온 세계는 전부 함의 차지였다고, 함 집안 거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9장 25, 27절에서 우리는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함의 자손들이, 함의 자손들의 인생은 뭔가 쉽게 풀려가지 않을 거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함은 아주 떵떵거리며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중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나머지 한 아들 셈의 후손이 나열이 됩니다. 자, 여기 목록도 보면 앞에 야벳의 경우처럼 간단하죠.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이 나뉜 일을 특별히 언급하느라 에벨을 말합니다. 자, 에벨 때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 말고는 그냥 비슷하게 야베대처럼 이름을 그냥 쭉 나열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그,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는 첫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반절이 좀 특별하게 우리 눈길을 끕니다.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여러분 어떤 뉘앙스처럼 느껴지십니까? 저에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에게도라는 말이 다른 건 몰라도 그에게도 자식은 생겼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땅도 없지만 그에게 자식은 있었다라고 읽히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누구냐면 흥부죠. 어쩌면 흥부 같은 그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25절 이하에 보면 그 에벨, 그 세상이 언어로 나뉠 때 그 일을 겪었던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었다고 말하고 욕단 자손들을 쭉 나열을 하죠. 자, 여기 욕단 자손들은 역시 이제 야벳 자손들을 찾았던 것처럼 그 이름을 가지고 지명을 뒤져보면 아라비아 남쪽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주변부, 특히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 10장과 10장의 그 계보들을 쭉 쫓아가 보면 야벳과 셈의 후손들은 멋들어지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함의 자손들은 가운데를 차지하며 문명을 일구고 있는데 이들은 변두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셈의 족보가 다시 11장 10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거기 그 아까 에벨의 자식 그 욕단 말고 벨렉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들은 욕단의 후손들과는 달리 어디에 살아있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름만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찾아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22절에 나오는 수룩이라거나 23절에 나올과 같은 그 이름은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명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데라의 할아버지들, 그 벨렉의 자손들인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북쪽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28절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남쪽 우르로 내려와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오래 산 것 같지 않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동하던 차에 북쪽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데라는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셈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할 벨렉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집안은 메소포타미아 변두리를 전전하고 있었다. 아니, 변두리는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메소포타미아를 남북으로 전전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누구 땅이었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함 자손들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읍을 쌓아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하늘까지 다 닿는 그런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본거지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근처 어디서 아브라함 조상들의 움직임을 추적해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셈의 자손들은 대체 거기를 오르내리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적어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거기에 그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가문, 특히 함의 가문은 터전을 마련하며 뻗어가고 있는데 이 셈 집안은 그들 곁을 전전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시대에 비유하자면 먹고 살려면 일거리가 많은 곳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비유하자면 셈 후손들도 마치 일거리를 찾아 서울로 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중심부가 옮겨가면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계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데라 때 살던 그 우르는 당시 유적을 찾아보면 번호하고 융성하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저 북쪽에 살았는데 데라가 그 남쪽으로 이동했던 것은 거기로 옮겨가면 그래도 여기는 일거리가 많아 기회도 여러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거기를 떠나라 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원래 우리가 그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죠, 주변인. 되게 안 풀리는 집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촌들은 저택에서 살면서 인생의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집안은 지금 월세를 전전하며 그래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부모 때 이주해서 드디어 이제 좀 자리 좀 잡고 내 인생도 펼쳐갈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떠나라고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이상스럽게도 사람들이 중심부라고 말하는 곳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노력도 많이 해서 뭔가 기회를 얻으려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자리 잡았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고 있죠. 자, 그건 아마도 사람들이 중심부라고 여기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어긋나고 있는 곳이어서 그럴 것입니다. 여기 집안 대대로 거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도무지 안 풀리는 이곳에 이 셈의 후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답을 마련하시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를 주목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을 한번 쳐다보기로 하시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풀어갈 지혜라고 말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누추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끙끙대며 겨우 입에 풀칠할 거리나 찾고 있다면 내가 속한 그곳을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햇빛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정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이제 숨을 고르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역사의 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을 바로 거기서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오래간만에 잡은 그 기회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자, 그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안 될 인생이었으니까 미련이 안 남아 그냥 떠난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이 정말 크게 결심하고 그 기회를 놓고 떠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답이 가동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가 말씀을 쫓아 도착하게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세상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9장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25절, 자, 24절부터 읽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함과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뭔가 중대한 잘못과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아는 손자 가나안에게 할아버지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노아가 그저 열받아가지고 질러버린 그런 말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역사를 보면 노아의 이 저주가 실제로 응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이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시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가라고 하셨는가? 12장 3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계획 속에 그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땅의 모든 족속에 가나안 족속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을 향한 답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를 그 저주받은 자들, 자,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곁으로 아브라함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 왜 가나안 땅에 가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는 지금 노아의 저주를 저지하기 위해 그 땅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보시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땅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400년 후에 줄 것이다. 자, 왜 그리 오래 걸릴까요? 그것은 거기 있는 자들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아직은 심판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세력에게 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니, 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하여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도 살아남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바벨에서 있던 일을 기억해 봅시다. 바벨에서 성읍을 쌓아 아무도 넘어오지 않게 하려고 울타리를 쳤죠. 안전을 그렇게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계획을 실패하게 되죠. 자, 그렇게 만반의 대비를 하며 자기들을 지켰는데 타격이 울타리 넘어 외부에서 오지 않고 자기 자신들 속에서 뿜어져 나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늘 그렇게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비를 해도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러니 함의 집안은 지금 떵떵거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그들도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파멸하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신다고 오해해서는 곤란하죠.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도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존재,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 존재로 대하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 사랑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어서 여기 우리가 보듯 그 저주의 당사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답을 보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답인 아브라함이 가서 여생을 그들 곁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주로 가득한 그곳에 그가 들어가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한복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뒤쫓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답이었고 뒤틀려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그 몇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답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처럼 기회를 잡은 것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인가? 이상스럽게도 저주의 한복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생명을 구가하는 것, 바로 그 일을 거기서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의 경이로움을 몸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주변부만 맴돌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존재가 세계 앞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 사람이 우리를 앞서 그 길을 먼저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복을 받기만 하는 몹시도 피동적인 그런 복음의 수납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모습이 부끄럽고 아쉬움이 많다고, 그러니 하나님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제게도 뭔가를 좀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만 좀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저 세상을 보아라. 내가 너는 풀옵션 복으로 다 책임질 것이니 너는 나와 같이 저 어두운 세상을 좀 보면 좋겠다. 저렇게 어두우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가 저 온통 어둠뿐인 곳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등불이 되어라. 너는 그곳에서 저 저주받은 사람들 속에 복이 되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며 이 세상을 사람들의 손에 맡겨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소명은 이렇게 어두운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여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의 길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돌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서 있어서 이 세상을 지켜내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다고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답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뜻을 어그러뜨리며 나름의 삶을 도모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인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 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손을 뻗쳐 저희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저 우리가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의 복 자체가 되던 일도 남아있는 것이라고 오늘 배웁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